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주요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략, 백신 협력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방안과 기후변화, 반도체와 같은 경제산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이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대면으로 회담하는 것은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 11일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공식 발효됐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이후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의 팔레스타인들은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고 차량 경적을 울리며 휴전을 기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안보 내각은 만장일치로 군 당국과 정부기관,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휴전은 상호간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도 전투가 오늘 끝났고 우리는 승리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저항의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네타냐후와 전 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 모두 이번 교전에서 승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인 휴전 협정을 위반할 경우 보복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로 꼽혔던 타이완과 싱가포르가 최근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은 21일 타이완이 도쿄올림픽 야구 세계 최종 예선 경기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국 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개최권을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은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6일부터 타이완 타이중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해당 경기의 정상 개최가 어렵게 돼 개최지를 멕시코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하루 10여 건에 머물던 감염이 지난 일주일간 폭증한 가운데 오늘 312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 아웅산 수치 국무원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선거 부정을 이유로 해산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21일 선관위와 정당 간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가 임명한 테인소의 선관위원장은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지난 11월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 부정을 자행해 정당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억 회분을 개도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상 글로벌 보건정상회의를 통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유럽은 올해 말까지 중저소득 국가에 최소 1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 한도를 21%에서 1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이며 본인은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새벽 교회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최대 유연성을 갖겠다는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한 가지로만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인권정책과 중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미 의회의 첫 법안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4명의 하원 의원들이 20일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앤디 김, 로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의됐습니다. 셔먼 의원실이 VOA에 공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전 종전선언,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입니다.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 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북한, 한국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한국, 북한 간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미국의 능력과 관련한 도전과제들을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미북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감안해 국무장관은 미북 양국 수도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 착수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례식 등 북한에 있는 가족 행사 참석을 위한 미국인의 방북에 특별 인증 여권 발급 자격을 줄지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로는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다며 이 상황은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하원에선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 중심의 지지에 그쳐 소관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최대 유연성을 갖겠다는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한 가지로만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최대 유연성이란 말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영리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전화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란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최대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최대 유연성이란 표현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쓰였던 최대 압박과 대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This truly was a comprehensive review of what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패한 접근법과 제한적인 성공을 거둔 이전 접근법 모두에서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최대 유연성이란 말에 주목하며 용어가 최대 압박에서 최대 유연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Gone from maximum pressure to maximum flexibility, which I think is very interesting. Let me back up for a minut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는 표현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청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o appeal to a number of audiences,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한국과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인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표현을 조심스럽게 세밀히 조정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향후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aintain freedom of action. And maintain the ability to go in a number of different directions.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지를 가능한 한 최대로 넓게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대 유연성이란 말을 지나치게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건 미국이 하나의 계획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할 준비가 돼 있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상응 조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크 토콜라 전 초안 미국 부대사는 최대의 유연성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과 비슷하게 들린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rds,
토클라 전 부대사는 이런 표현들은 확실히 압박보다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이 같은 표현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encouraging. I think most people who are following the U.S. approach to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추구하겠다는 건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것이며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And giving them some deliverables in return for them moving towards denuclearization. Look, I.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유연성을 갖고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 시점에선 정책 자체보다는 북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ells to me that the administration is publicly revealing a posture more than a policy at this point.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예단하거나 북한의 대응을 추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Prejudge any North Korean response. Or make an assumption.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해법에 적대적인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북한 핵은 영내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과의 협력 패턴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어떤 의의가 있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몇 안 되는 외국 지도자 가운데 문 대통령을 포함했다는 건 양국 간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국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외교와 영내 안보 등을 논의할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을 두 나라가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야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텐데요.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진전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에 양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핵 협상을 이어갈지, 다자 협의를 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양자 간 협의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좋은 기회도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명백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협의 방식을 택한다면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 편이 아닌 우리 편에 서게야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미한 정상이 이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발전된 아이디어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핵은 미국,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어떤 협력 패턴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정상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경제 조치를 유지할 필요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경제 조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재확인해야 하고요. 북한이 미한 관계에 틈을 벌리려는 시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겁니다. 그 누구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문제가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국제적 전염병으로 내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북한 스스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언급에 대한 북한의 성명을 보면 역시 지난달, 지난해 아니면 10년 전 내놓은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측이 내놓을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다지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결국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란 셈법을 갖고 있다면 북한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핵무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 내 반쪽만 비핵화하면 되는 문제로 저는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대표는 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직책입니다. 북한과 대화가 시작될 때 필요한데요. 북한이 대화하는 척하는 모양새를 취할 때 미리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이 진지함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 가능한 것이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풀어줄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제재 완화에 따른 반대급부가 무엇이냐며 북한과 두 단계, 세 단계를 밟아가야지 대화 시작의 대가로 먼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아무런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내부 역량 키우기에 집중하면서 회담 결과에 따라 도발을 준비하려는 정중동의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회담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한층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지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회담이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세 건의 대미, 대남 담화를 내놓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과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고 관영 매체들도 최근까지 사상 통제와 경제 성과 등 내부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군인 가족 예술 소조 공연을 관람하고 참가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내부 행사와 경제 현장 방문 등 올해 들어 대내 행보에만 집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와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천명한 자력갱생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과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선을 그으면서도 최대한 유연한 접근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아주 접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도발 없는 침묵이 그런 기대감을 엿보게 한다며 다만 북한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삼가하고 있는 배경엔 김 위원장의 2018년에서 2019년 정상 외교 실패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미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2018년에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체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선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경제는 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강대강보다는 선대선으로의 관계 정립을 바란다는 유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부 역량을 다지면서 도발의 명분을 쌓고 도발의 시기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미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인권문제 부각 등 북한이 중시하는 사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올 초 8차 당대회에서 예고했던 신무기 개발 또는 이달 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혔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나 남북군사합의 폐기 같은 도발 행위에 나서는데 명분 쌓기용으로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이라든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공식화 안 된 입장에서 이미 그것은 뭐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뜻에서 그 보면 어떤 뭐 이렇게 무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자신들의 어떤 뭐 이렇게 내부적인 것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그냥 그렇게 매진하고 있으면서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대북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실제 그거에 대한 더 정확한 행동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성을 가진 다음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도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기대라기보다는 관망으로 보인다며 도발의 시점을 저울질하되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발까지의 시간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이제 막 새 대북 정책을 꾸린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만한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단 그 첫 출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은 한국의 정책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 돼야지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인 의지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행동을 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화 의지가 강하게 발신될 수 있지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은 8월 미한 연합훈련 등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인권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실 관계자는 미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우려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점증하는 중국과의 관계와 문 대통령의 정책이 한반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사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5일 관련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한국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과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1천만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30번째로 취약한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유엔의 긴급 인도지원 조율 강화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인도주의적 필요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 55개국 1억 5,500만 명이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에서 위기 상황, 비상사태, 기근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복합 위기 상황에 놓인 국가들에 유엔이 지원을 펼쳤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나 인도주의적 접근의 어려움 혹은 민간인 보호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7개 나라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가운데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언급됐으며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의 상황이 소개됐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지난해 1,040만 명의 주민들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기후 상황으로 인도주의적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들로 무역과 인도적 지원 노력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충격적인 영향이 있었고 거의 모든 나라의 보건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저소득, 중소득 국가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은 20일 2021 취약국가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화기금의 네이트 헤이킨 국장은 20일 화상으로 진행된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올해 가장 취약한 나라는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이며 가장 취약하지 않은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덴마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The most fragile this year were Somalia, Syria, and South Sudan. Least fragile were Finland, Norway, Iceland, New Zealand, and Denmark. The countries which are not the worst on the fragile states index, but who worsened by the most.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총점 120점 중 90점을 받아 취약도가 높은 상위 30위에 올랐습니다. 평화기금은 200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취약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5년 가장 취약한 13번째 나라로 꼽힌 이래 점진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와 올해 30위를 기록했습니다.
There also seems to be a fragility trap, as Collier, Besley, and Kahn put it in their 2018 paper. As the same countries keep showing up year after year after year at the top of the
헤이킨 국장은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됐지만 같은 나라들이 계속 가장 취약한 나라들로 꼽히는 취약성의 덫도 공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 국가 지수는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분야의 12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집단적 불만, 불균형적인 개발, 안보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다는 뜻이며 북한은 매우 높은 경보와 높은 경보에 이어 세 번째로 취약도가 높은 경보 단계로 올해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가의 정당성 상실 부문에서 9.9점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보다 정당성이 없는 나라로는 10점을 받은 시리아와 기니가 꼽혔습니다. 경제 쇠퇴 항목에서 북한은 8.9점으로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보다 경제 쇠퇴가 심각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콩고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항목에서도 9.4점을 받았으며 북한보다 상황이 안 좋은 나라는 중국, 이집트, 이란, 시리아, 예멘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 미국은 143위로 더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됐고 한국은 159위로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 중 절반가량은 비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은 물론 품목의 개수도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재 품목 대신 농업과 공업, 건축용 물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모두 91개입니다. 이는 전달인 3월에 16개에 비해 75개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만에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이 다양해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4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2,875만 달러로 3월에 비해 약 2배 많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관총서가 20일 공개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4월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의 개수는 전달에 비해 약 6배 많았습니다. 3월과 비교할 때 수입액수의 증가폭보다 수입 품목의 증가가 특징적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였습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은 광물성 혹은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이 암모늄과 질소비료였습니다. 이들 두 제품 수입액이 1,29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중 수입액에서 비료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약 45%에 달했습니다. 비료 제품은 지난 3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 중 71%를 차지했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됐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년에 비해 비료 수입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는 물론 2018년에 비료 수입량까지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비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their high priority is fertilizer. That's kind of a bad signal, actually. That means they don't have enough.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비료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이는 비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나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비료 비축분이 많다면 비료 대신 다른 시급한 물품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수입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료를 제외한 북한의 수입품 대부분은 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전체 수입액에서 세 번째로 많은 품목은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 판으로 수입액은 194만 달러였고 이어 탄산이 나트륨 131만 달러치가 네 번째였습니다. 그 밖에 살충제와 내화벽돌 등이 북한이 많이 수입한 품목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지난 4월 한 달 동안 건축 관련 자재와 재지 등 사무용품, 실 등 섬유 관련 제품으로 나머지 수입품 목록을 채웠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비료와 산업용 물품에 쏠린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 소비재 품목인 설탕이나 밀가루 등은 4월 수입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 북한의 10대 대중 수입품목 중에는 버터와 코코아 가루와 같은 소비재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만큼의 양으로 보기엔 적은 면이 있어 소비재 품목 대신 가공식품의 재료, 혹은 국제인도주의 기구 등이 구매한 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번 자료로 볼 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gnificance is, you know, it is opening up a little bit. It's not like the border is open. Because if the border was open,
만약 국경이 개방됐다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비료와 산업용 품목들이 전체 대중 수입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국가기관 위주로 일부 무역이 재개된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사실상 외부와의 교역을 단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평소 들여오지 못했던 물자들을 급하게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So they are behind on supplies that ordinarily might have come in other months.
스탠거론 국장은 최근 북한의 대중무역이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의 소비재 품목이 수개월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most countries. You know, the Chinese government, the Vietnamese government, both of which have, you know.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중국이나 베트남은 경제적 성과로부터 권력을 얻고 이에 따라 주거나 소비재 품목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를 피하고 기본 식량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비료나 살충제 등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번 북중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0여 개의 수입품 중 합판과 벽돌 등 건축 관련 자재가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했던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실과 같은 일부 섬유 제품이 수입된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섬유 관련 제품을 가공해 재수출하는 활동이 다시 시작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입니다.
영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 고위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선의의 힘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탄압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9일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영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엘튼 의장은 앞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진행 중인 북한 내 인권 상황 조사와 관련해 영국 외교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답변에서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16일 전세계 통합검토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가장 적극적인 비지역 동반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달성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란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란 명백한 목표로 외교 절차에 관여하길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체제 준수와 북한 정권의 다른 모든 불법 활동 종식을 확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어 북한 내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장에 걸쳐 인권에 관한 영국 정부의 기조와 결의, 개선 노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선의의 힘이란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봉쇄 조치에 따른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은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많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내 고위급 수준의 관여, 유엔 안보리의 연례 북한인권 논의 압박,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 ICC 회부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또 지난해 7월 세계 인권 제재 체제 조치에 따라 북한 내 악명 높은 수용소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인권 제재 체제는 생명권과 관련해 심각한 유린이나 학대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이는 고문이나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 내 기관들에 대해 추가 인권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제재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의 실상과 심각성 정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영구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동방국들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런던의 북한 대사 등 북한 정부에 이런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해선 면책이 없다는 게 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 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최근 영국 내 탈북민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티머시 조시에게 보리스 존슨 총리 대신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명확히 밝혀왔다며 영국은 북한 정부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 조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전념하고 있으며 영내 동방국 및 비정부 기구들과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자유, 평화,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머시 조시는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개인 명의로 서한을 보내 영국 의회에서 발의된 집단학살 규정과 무역제재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북한 지도부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권은 양보 못할 가치라는 겁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힘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탈북 후 한국을 거쳐 2016년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씨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인권이 핵심 의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까요? 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됩니까? 또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왕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에 솔직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우리가 뭐 인권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이 씨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 정상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인권은 협상의 대상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 또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 협상으로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또 먼 훗날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한일을 대륙해 볼 때 그 두 분이 북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미 동부 버지니아에 난민으로 정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논의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10번도 100번도 넘어가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말로만 시작하고 말로만 지시하려고 끝났잖아요. 그 어떤 대가나 효과는 그것도 못 내고 그냥 이럴 때만 익사이링해서 뭐 담화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담화에서도 김정은을 직접 만나도 그 어떤 현실적인 뭔가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북한은 말로만 대화로만 저 북한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문 대통령님과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정치 문제 같은 것을 좀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리 씨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정체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대는 독재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을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생존하게 돕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할 방법을 논의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그 어떤 대가를 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고 대화로는 그냥 이 대화로 끝나는 그 전에 수많은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못했듯이 그것은 그 대화로 현실성 없는 뭔가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게 북한인 것 같아요.
미얀마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린 씨는 요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독재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은 그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루라도 길거리에 나서 민주주의를 외치기 전에 다 죽으니까 그게 또 참혹한 독재의 나라라는 거죠. 네, 북한은 저 정도면 하루에 다 몰살시켜요.
2008년 미 중서부 시카고에 정착한 존 김 씨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인권 문제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평화를 누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거 해결 못하고 무슨 평화가 있고 뭘 할 것입니까? 아, 저는 첫째로 그런 겁니다. 북한인은 정치범 수용소를 다 해체하고, 그리고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대북 전단 편지 날린 걸 지금 다 막았는데, 어때? 그 문제도 좀 잘 해결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좀 압력을 가해서 대북 전단을 다시 하게끔 하고,
2015년 미국의 유학생으로 와 유타주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제이크 김 씨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비핵화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는 문제도 두 정상이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행이 완전히 금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장사까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북한에는요, 장사 하루 이틀만 못해도 밥을 굶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이 진짜 믿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백신 공급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미국에 정착한 그레이스 조 씨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두 정상의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문제도 뭐 다루는 거 중요하겠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절대 이제 해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좀 방안도 좀 짜주시고 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 써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경제학자 갈렙 조 씨는 특별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실무진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꾸준히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탑다운 형식이 아닌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서 서로 이렇게 공통된 의견이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잘 다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상들 만났을 때 깜짝스럽게 했던, 북한 인권에 관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전투에 나오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항상, 항시적으로 그리고 제기하고 거에 대해서 실무진들 간에 끊임없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툴이 툴이나 소통의 창구 같은 것이 계속 열려져 있으면 예.
특히 조 씨는 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는 한국 국회에서는 여당 주제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그 문제도 이제 북한에 사는 주민들도 알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모든 것을 차단했으니까 외부에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뭐 밖에서 무슨 일이 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북한 사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좀 더 보편적인 인권의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봐서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한국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한 후 미 하원이 청문회를 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두 나라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조 씨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관계가 진정한 동맹 관계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으로서 또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그 동맹 관계가 불안정하고 많이 이렇게 위태로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조 씨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적극적인 의지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6도, 양덕 아침 10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5도, 부성 아침 12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30도, 강계 아침 12도, 낮 30도, 이천 아침 12도, 낮 29도로 예상되고요.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24도, 개성 아침 13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8도, 신계 아침 12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30도, 장전 아침 15도, 낮 29도, 평강 아침 10도, 낮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3도, 낮 32도, 장진 아침 7도, 낮 24도, 청진 아침 11도, 낮 20도, 김책 아침 13도, 낮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9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8도, 낮 24도, 삼전 아침 6도, 낮 2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미터, 오후 1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주요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략, 백신 협력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방안과 기후변화, 반도체와 같은 경제산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규전 11일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공식 발효됐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이후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의 팔레스타인들은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고 차량 견적을 울리며 휴전을 기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안보 내각은 만장일치로 군 당국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휴전은 상호 간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도 전투가 오늘 끝났고 우리는 승리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저항의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네타냐후와 전 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측 모두 이번 교전에서 승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이 휴전 협정을 위반할 경우 보복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로 꼽혔던 타이완과 싱가포르가 최근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은 21일 타이완이 도쿄올림픽 야구 세계 최종 예선 경기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국 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개최권을 반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은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6일부터 타이완 타이중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해당 경기의 정상 개최가 어렵게 돼 개최지를 멕시코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하루 10여 건에 머물던 감염이 지난 일주일간 폭증한 가운데 오늘 312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억 회분을 개도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상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를 통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가 세르비아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 방위군은 20일 수도 베오그라드 인근에서 약 200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양국의 훈련에 불법 군사 조직 제거와 실탄 사격 그리고 반테러 작전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이달 초 디펜더 유럽 2021 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내무부는 20일 러시아를 훌륭한 안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공식 추진하고 있으며 나토와 평화봉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 한도를 21%에서 1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며 논의는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